여러분, 그 1조 원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무려 16년 동안 정성껏 키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16년이면 진짜 인생을 바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피땀 흘려 키워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거위의 진짜 주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약간 불길한데요?
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데려가서 키울게.
와, 진짜 허무하겠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한 장의 채용 공고 뒤에는 바로 이런 잔혹하고도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스릴러가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무심코 지나치는 문서 안에 엄청난 산업의 지각 변동이 담겨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비즈니스 스릴러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주제는 바로 2026년 상반기 뉴발란스 코리아 이커머스 퍼포먼스 코디네이터 채용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직무위험이 꽤 기네요.
길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누군가의 취업을 돕기 위한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취업 팁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네. 이한 장의 직무 설명서 안에는요, 무려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 스포츠웨어 시장의 맹렬한 쟁탈전, 글로벌 스니커즈 브랜드들 사이의 적나라한 생존 전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리고 새 판을 짜는 아주 처절한 과정까지도 전부 들어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이나 마케팅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단순히 길거리에 보이는 예쁜 스니커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오늘 분석이 시야를 완전히 넓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네, 현재 한국 시장에서 뉴발란스의 위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2024년 기준으로 무려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잖아요.
백화점 스포츠 매장 매출만 보면 그 강력한 아디다스마저 제치고 나이키에 이어 당당히 2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아디다스를 이겼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대성공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미국 뉴발란스 본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맞아요. 그럼 누구냐? 바로 라이센스 파트너인 이랜드월드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한국이라는 그 독특하고 까다로운 시장에서 뉴발란스를 폭발적으로 키워낸 게 바로 이랜드죠.
2008년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뉴발란스 연매출은 250억 원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250억이요? 지금 1조 원인데.
네, 그때는 일각에서 그냥 평범한 아저씨 신발 정도로 인식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랜드가 이걸 맡아서 16년 만에 무려 40배를 성장시켜 공룡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40배라니, 진짜 미친 기획력이네요. 생각해보면 초창기에 그 스티브 잡스 신발이라는 이미지를 넘으려고 아이유나 김연아 같은 슈퍼셀럽들을 과감하게 모델로 썼잖아요.
브랜드를 완전히 젊고 트렌디하게 바꾼 신의 한 수였죠.
맞아요. 거기에 키즈라인까지 확장해서 부모들 지갑도 다 열게 만들었고요.
특히 그530 모델 아시죠? 길거리에 나가면 진짜 많이 보이는 신발이요.
아, 저도 하나 있어요. 그거 엄청 편하잖아요.
그게 미국 본사에서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이랜드가 한국 시장의 레트로 트렌드를 딱 읽고 기획해서 단일 모델로만 100만 켤레 이상 팔아치운 글로벌 히트작이에요.
와, 대박이네요. 이랜드가 진짜 다 키워놓은 거나 다름없군요. 그런데 이런 전무후무한 성공 스토리에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2027년부터 미국 본사가 직접 뉴발란스 코리아라는 신설 법인을 세우고 한국 사업을 100% 직접 챙기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그 훌륭했던 이랜드의 과거를 분석하는 거겠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번 채용의 주체는 이랜드가 아니라 지금 막 한국 땅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미국 본사의 신설 한국법인이거든요. 이 거대한 소유권 이전 맥락을 모르면 직무를 완전히 헛짚게 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남의 아이를 16년 동안 천재로 키워놨더니 친부모가 불쑥 나타나서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친부모라도 그렇지. 지금 너무나도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는 1조 원짜리 사업을 왜 굳이 가로엑는 거죠? 이랜드가 530 모델 사례처럼 현지화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영업망도 꽉 쥐고 있는데 말이죠.
본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커 보이긴 하죠.
네, 그 엄청난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겉보기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라이센스 경제학이라는 아주 냉혹한 숫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법칙이요?
라이센스 사업 구조의 가장 큰 한계는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트너사가 본사에 내야 하는 로열티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이랜드가 2024년에 미국 본사에 낸 로열티만 무려 658억 원이었습니다.
658억 원이요?
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는 연간 763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와, 700억 원이 넘는 돈이 매년 그냥 숨만 쉬어도 로열티로 빠져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1조 원 규모 시장에서 수익 일부만 로열티로 떼어받는 것보다 아예 매출과 영업이익 전체를 직접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한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제 브랜딩도 충분히 괴고 올랐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단순한 돈 문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즉 고객 데이터의 온전한 소유권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데이터 소유권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최근 글로벌 유통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잖아요.
그렇죠. 고객 데이터를 중간 유통업체 안 거치고 직접 확보하려고 자사몰에서 파는 방식, 이른바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 전략 말이죠.
네, 그 D2C요. 근데 글로벌 스니커즈 시장 전체 판도를 보면 뉴발란스의 이 D2C 강화 선택이 약간 역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세계 1위인 나이키가 바로 그 D2C에 모든 걸 올인했다가 지금 완전히 역풍 맞고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나이키의 최근 실패는 업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나이키가 자사몰과 앱 직접 판매에 너무 심취해서 풋락커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도매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무자비하게 끊어냈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죠? 저는 당연히 고객들이 다 나이키 앱으로 몰려갔을 줄 알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라는 게 단기간에 강제로 바뀌지 않거든요. 도매 매장에 갔던 소비자들은 진열장에 나이키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놓인 다른 브랜드 신발을 사버린 겁니다.
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군요.
네. 그 결과 나이키의 2025년 회계연도 매출은 10%나 급감할 걸로 예상되고 주가는 고점 대비 74%나 폭락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74% 폭락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타격이네요.
그래서 결국 최근엔 CEO까지 교체하면서 다시 도매상들한테 물건을 달라고 읍수하며 윈나우 전략 아래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죠.
반면에 아디다스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나이키가 비워둔 그 도매 채널 매대를 파고들어서 삼바라 가젤 같은 레트로 모델을 쫙 가렸죠.
덕분에 아디다스는 도매 업체들과 협력해서 248억 유로가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나이키가 방금 D2C라는 수영장에 뛰어들었다가 와, 여기 물 엄청 차가워, 다 얼어 죽겠어 이러면서 황급히 도망쳐 나왔는데 뉴발란스는 굳이 그 얼음장 같은 수영장에 지금 다이빙하겠다고 선언한 꼴 아닙니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심지어 요즘 제일 핫하다는 온이나 호카 같은 러닝 브랜드들도 초고속 성장에 둔화되니까 러닝 넘어서 워킹화 쪽으로 눈을 돌면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대체 왜 하필 이 위험성이 입증된 타이밍에 한국에서 굳이 자사몰을 새로 구축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뉴발란스가 다른 브랜드들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어력이요? 어떤 식의 방어력인가요?
나이키는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에 너무 치중하다가 본연의 퍼포먼스 시장을 내준 게 패착이었고 온이나 호카는 러닝이라는 단일 카테고리에 너무 의존해서 트렌드가 바뀌면 흔들릴 위험이 크거든요.
아, 밸런스가 좀 안 맞는군요.
네, 그런데 뉴발란스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요? 900 같은 강력한 정통 러닝 헤리티지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90이나 530처럼 패션 피플들이 열광하는 레트로 라이프스타일 라인업이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전 연령대를 커버하는 워킹화에 이랜드가 키워놓은 막강한 키즈 라인까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란을 아주 튼튼한 여러 바구니에 골고루 잘 나눠 담아놓은 셈이죠. 특정 트렌드가 꺾여도 다른 라인업으로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나이키나 호카랑은 기초 체력이 다르네요.
게다가 뉴발란스 글로벌 본사는 나이키의 그 처참한 실패 사례를 똑똑히 지켜보고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출범할 한국 신설 법인의 D2C 전략은 나이키처럼 무작정 자사몰로 강제 이주시키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아, 도매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군요.
네,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해서 백화점이나 무신사와 같은 핵심 플랫폼과의 관계는 영리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자사몰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새롭게 짓는 자사몰은 가격 통제력을 확실히 쥐고 한정판 발매나 브랜드 찐 팬들을 위한 특별한 커뮤니티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기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우리가 직접 팔아서 마진 다 먹겠다가 아니라 자사 채널이 왜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데이터와 압도적인 고객 경험으로 스스로 증명해내겠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거죠.
스스로 증명해낸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그 증명이라는 걸 현실에서 직접 해내야 하는 실무 담당자의 캘린더를 들여다보면 이건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더라고요.
아, 그 시한폭탄 같은 일정 말씀이시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이랜드가 운영하던 온라인 스토어가 2026년 12월 31일 자정부로 완전히 셧다운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들 적립금이나 쿠폰도 그때 전부 소멸됐나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2026년 12월 30일이라는 시한폭탄이 매일 째깍거리고 있는 셈이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용 공고에 올라온 이 이커머스 퍼포먼스 코디네이터 직무는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진 평화로운 쇼핑몰에 들어가서 유지보수나 하는 평범한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완전 야생입니다.
비유하자면 비행기가 지금 상공 1만 미터에서 시속 800km로 날아가고 있는데 공중에서 비행기 엔진을 통째로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하는 극한의 정비사 역할 아닙니까?
와,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이 직무의 본질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완전한 백지 위에서의 뼈대 구축입니다.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해야겠네요. 2027년 1월 1일에 신설 자사몰을 짠 하고 오픈하려면 그 전에 이커머스 플랫폼 구조, CRM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인 CDP를 바닥부터 다 세워야 합니다.
잠깐만요. CDP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조금만 더 쉽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기존 데이터베이스랑 어떻게 다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이름, 전화번호, 구매 내역 정도를 엑셀표처럼 모아둔 거라면 CDP는 훨씬 입체적입니다.
어떤 식으로 입체적인가요?
이 고객이 오프라인 백화점 매장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봤는지, 온라인 자사몰에 접속해서 530 모델 상세 페이지에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과거에 푸시 알림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전부 하나로 묶어냅니다.
아, 온오프라인 모든 고객 접점 데이터를 하나의 완벽한 3D 프로필로 통합하는 거대한 중앙통제실을 짓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랜드 시절에 쌓아둔 기존 회원 데이터나 적립금이 신규 법인으로 100% 매끄럽게 승계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도 있고요.
아, 법적인 이슈가 엮여 있군요. 결국 이 실무자는 완전히 새로운 빈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랜드몰에 익숙해져 있던 기존 손님들을 어르고 달래서 이 빈집으로 다시 이사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특명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빈집을 지어놓고 손님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니요? 그럼 이 담당자 KPI 평가할 때 올해 우리 자사몰에서 1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같은 단순한 매출 볼륨으로 평가할 수가 없겠네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초기 구축 단계에서는 단순 매출보다 훨씬 치밀한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표들인가요?
자사몰에 들어온 사람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트래픽 전환율, 텅 빈 새 집에 신규 고객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는 고객 획득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리텐션입니다.
리텐션이면 재구매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렵게 데려온 고객이 한 번 사고 떠나버리지 않게, 즉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리 집에 머물며 재구매를 하게 만드는 비율이죠. 아무리 화려한 광고로 트래픽을 모아도 밑빠진 독처럼 고객이 다 빠져나가면 생태계 구축은 실패한 거니까요.
밑빠진 독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 화려한 디지털 마케팅 세계 뒤에 아주 무겁고 치명적인 현실 세계의 족쇄가 하나 매달려 있더라고요.
아, 그 2025년 천안 물류센터 대형 화재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롭게 짚고 넘어갔던데 기사 보니까 축구장 27개 크기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서 무려 11만 점 재고가 사실상 전소됐대요. 이 디지털 직무를 분석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물리적인 화재 사건이 등장하는 건가요?
이 화재 사건이 지금 이커머스 담당자들에게 주는 아주 뼈아프고도 명확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화면 속에서 아무리 타겟팅을 기가 막히게 하고 전환율을 끌어올려도 소용없다는 거죠.
배송이 안 되면 끝이니까요.
맞습니다. 고객이 결제 버튼을 누른 그 실물 신발이 물리적인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의 현관문 앞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하면 그 디지털 경험은 완벽하게 붕괴됩니다. 풀필먼트라고 부르는 이 물리적 물류 인프라가 바로 D2C의 진짜 척추인 셈이죠.
아, 그러면 신설 뉴발란스 코리아는 단순히 홈페이지 트래픽만 새로 모으는 게 아니라 물류망 시스템마저도 본사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겠네요.
네, 전부 다시 연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코어디네이터라고 해서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숫자만 만지는 게 아니군요. 화려한 온사이트 캠페인을 기획하면서도 뒷단에서는 물류창고의 재고 시스템과 배송 프로세스가 내 기획이랑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집요하게 챙겨야 하는 거네요.
마케팅의 마법이 현실의 택배 상자 앞에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해야죠.
자, 그럼 이렇게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갈아 끼워야 하고 데이터랑 물류까지 다 통제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을 뽑으려고 할까요?
지원자들의 접근 방식이 정말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16년간 성공을 이끈 이랜드의 조직 문화를 열심히 어필하고 싶어 할 텐데요. 그 특유의 지식 경영이나 현장 중심 문화 같은 거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게 이번 채용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빠지게 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랜드의 훌륭한 조직 문화는 과거의 라이센스 성공 방식일 뿐이거든요.
아, 지금은 글로벌 본사가 직접 세우는 법인이니까 기준이 다르겠군요.
네, 지원자들은 이 신설 법인이 진짜 주인, 즉 미국 글로벌 본사의 고유한 DNA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곳들이 전부 상장된 것과 달리 뉴발란스는 놀랍게도 여전히 비상장 가족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드나요?
이들은 스스로를 가장 크지 않고 가장 좋은 브랜드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졌는데도 자신들을 110년 된 스타트업이라고 지칭합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는 스타트업처럼 일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실리콘밸리 흉내내는 듣기 좋은 마케팅용 수사, 즉 버즈워드 아닌가요? 대기업이 스타트업처럼 움직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하지만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결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상장 기업이라는 지배구조의 특수성이 그걸 진짜 현실로 만들거든요.
주주들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일본 상장사들은 매분기 실적을 증명해야 하니까 안전하고 검증된 선택만 하려고 하죠. 하지만 뉴발란스는 주주들의 단기적인 압박이 없어서 5년, 10년 단위의 긴 호흡으로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와, 부럽네요.
가장 단적인 예로 글로벌 마케팅 예산 배분 원칙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예산의 50%는 검증된 방식에, 30%는 계산된 위험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철저히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순수 실험에 과감하게 쏟아붓습니다.
세상에, 마케팅 예산의 20%를 완전히 실패할지도 모르는 실험에 그냥 태운다고요? 한국 일본 대기업에서 예산 20%를 실패할 프로젝트에 썼다가는 당장 임원들 불려가고 책상 빠질 텐데요.
바로 그 점이 뉴발란스가 말하는 스타트업 DNA의 핵심입니다. 정해진 매뉴얼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직접 데이터를 보고 가설을 세운 뒤에 끊임없이 실험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거군요.
네, 그런 진짜 챌린저 DNA가 조직 깊숙이 박혀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신설법인의 초대 수장으로 임명된 박성희 대표의 이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이키와 언더아머 등 굵직한 브랜드를 거친 철저한 글로벌 운영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직관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 기반의 실행력을 가졌고요.
아, 나이키 출신이시군요.
무엇보다 나이키에서 D2C 전략의 성공과 아픈 실패를 모두 직접 목격하신 분입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이 신설 조직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완전히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 퍼포먼스 코디네이터 자리는 단순히 엑셀 좀 잘 다루고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 몇 번 만져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군요.
단순한 관리직이 절대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산의 20%를 실험에 던질 수 있는 담대함, 동시에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춰서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시키고 안개 속을 스스로 뚫고 나가는 진짜 스타트업형 실무 엔진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였네요.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기획력을 뽐내기 전에 텅 빈 집터에 시스템 뼈대를 직접 구축하고 유관 부서와 치열하게 협업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데이터를 실행으로 옮기는 주도성.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그저 건조해 보이는 한 장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파헤친 이 직무 설명서 안에는 비즈니스 세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아주 역동적으로 숨쉬고 있었죠.
맞습니다. 라이센스라는 안전한 둥지를 떠나 직진출이라는 험난한 바다로 뛰어드는 용기.
그리고 도매 채널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D2C라는 치열한 독립전쟁을 선포하는 결단력. 직관이나 감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고 철저히 차가운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 말입니다.
비즈니스 역사에서 이런 전환기는 실무자들에게 항상 숨막히는 혼란을 주지만 동시에 견고한 판을 뒤집고 스스로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비단 스니커즈 이코머스 담당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어떤 분야든 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데이터를 무기로 삼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내는 챌린저의 태도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시간입니다. 만약 뉴발란스 코리아가 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엔진 교체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2027년에 완벽하고 독립적인 D2C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대성공을 거둔다면 그 다음 한국 유통시장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겠죠.
현재 무신서나 크림, 대형 백화점 같은 거대한 유통 플랫폼 권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편하게 장사하고 있는 다른 글로벌 거대 브랜드들 역시 플랫폼이 주는 이 치명적인 종속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 하지 않을까요?
고객 데이터라는 21세기 최고의 자산을 쟁탈하기 위해 다들 전면적인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통 생태계 권력 중심이 거대 플랫폼에서 다시 힘있는 개별 브랜드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모든 브랜드가 각자 도생하며 데이터를 뺏고 빼앗기는 제2차 스니커즈 전쟁, 아니 유통 독립 전쟁에 거대한 서막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즐겨 찾고 오늘 아침에도 신고 나온 그 브랜드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떨지, 위기 속에서 누가 스스로 공중에서 비행기 엔진을 갈아 끼우고 더 높이 날아오를지, 아니면 추락해버릴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네요.
오늘 우리의 깊은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비즈니스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건져 올리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심층 분석에서 뵙겠습니다.